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 올려드린 대로 주님에 관한 수많은 이론과 말들이 세상에 넘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력을 모든 진을 파하는 강력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헤롯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섯 개의 기둥이 있어요. 건축물로 비유를 하자면 그 다섯 개의 기둥은 예수님의 설교를 모아놓은 다섯 개의 담론, 다섯 개의 설교 모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었고요. 두 번째가 십장에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삶과 태도에 관한 가르침이었고요. 세 번째가 어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제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 다섯 가지 설교 모음이 마태복음의 다섯 기둥을 이루고 있어요. 그 기둥 사이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여러 가지 기사들은 그 말씀의 주제에 부합되는 사건들을 마태가 조직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끝까지 한자리에서 큰 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도 한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들입니다.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제 밭은 세상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 심으셔서 열매 맺도록 생명이 있는 것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씨를 뿌린 것과 같다. 겨자씨처럼 작고 눈에 뜨이지 않을지라도 큰 나무가 되고 누룩처럼 눈에 안 보여도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루는 일에 사용하신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밭으로 보면 다른 밭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지만 숨겨진 보물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과 별 다른 것이 없고 인생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보면 뭐 세상보다 크게 뛰어나고 그런 건 없을지 몰라도 예수 믿어 받는 복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허황된 약속과는 달리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믿기만 하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고난받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기뻐하신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삶을 살지만 이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이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팔아 살만한 그런 귀한 인생인 것을 귀한 삶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장사하는 사람에게야 귀한 진주가 별것 아니지만 진주 장사에게는 진주가 가장 귀하거든요. 모든 것을 팔아 살만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인생의 대박인 줄로 알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비유들이었어요.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처럼 좋은 물고기, 좋은 곡식을 선택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밭에는 그 세상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그물에 걸려온 물고기 중에는 먹지 못할 나쁜 고기들도 함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좋은 영혼들로 택함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끝날 예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좋은 물고기를 곳간에 곡식을 곳간에 거두어 들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관한 이 모든 비유들이 마태복음 14장에서 2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까지 쭉 펼쳐집니다. 과연 이 비유와 딱 맞게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십니다. 유월절날 굶주린 심령들과 육체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이방 여인도 하나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구원함을 받습니다. 땅에 감추인 보화인 것이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며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떠날 때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예수님께 주님께 생명의 양식이 있사오매 제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어떠하든지 사람들의 평가는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밭에 감추인 보화인 것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참으로 어떤 세상의 빛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앞에 엎드려져서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추어진 보화,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엎드려져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라지와 바리새인의 나쁜 누룩이 함께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힘을 키워가고 점점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한 제자들까지도 누가 큰 사람이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가까운 자리, 높은 자리에 앉겠느냐? 어리석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는 14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까지 펼쳐집니다. 한번 한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천국의 생명의 씨앗인 예수께서는 이제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 맺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향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정의 첫머리, 14장의 첫 부분, 오늘 본문에는 밭에 뿌려진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사단이 홀딱 잡아먹도록 신경 쓰지 않았고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잠시 달게 들었을지라도 심령의 뿌리받기를 거부했고 염려와 욕심이 가려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을 두려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억지로 가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 성경에는 헤롯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이나 나옵니다. 그거 아셨어요? 헤롯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이 나와요. 4대에 걸친 한 집안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못 죽이니까 그 근처 베들레헴에 2살 뭐 밑에 아이를 다 죽인 그 잔혹한 왕은 헤롯 대제입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영어로 부르는 헤롯 집안의 제일 그 선조죠. 헤롯 대제, 헤롯 대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그 아들인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대왕은 갈릴리 전 지역을 로마 황제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만한 인물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그만큼 잔혹하고 그만큼 술수 좋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아들들이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할해 다스렸습니다. 분봉왕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나누어서 분할해서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헤롯 안디바와 그 배다른 동생 빌립과 아겔라오와 이렇게 헤롯의 배다른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려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는 그 가나안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 중에서도 저 북쪽에 예수님이 자라고 지금까지 활동하신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다른 배다른 아들들도 다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지요. 사도행전 초기에 나오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한 그 헤롯 안디바 1세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에 바울을 재판하는 그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2세여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네 대에 걸친 헤롯 집안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 교회의 탄생부터 온 땅까지 퍼져가는 복음의 이야기에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모든 교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의 대표인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보다 훨씬 악하고 나쁜 사람이 많았을 텐데 대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신경을 통해 악인의 대명사로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참 욕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헤롯이란 이름도 그 집안도 참 기구한 집안이지 않습니까? 4대에 걸쳐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 죽으실 때 큰 역할을 했고 교회가 막 일어설 때 첫 번째 순교자를 낸 왕이 되었고 바울을 재판한 그런 왕이 되었잖아요. 4대에 걸쳐 예수님과 교회의 원수가 된 집안입니다. 참 기구한 집안이지요. 예. 더구나 이 헤롯이 행한 일을 보면 참 끔찍합니다.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헤로디아라는 그 여자가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어요. 근데 억지로 빼앗아서 결혼을 하려고 빌립도 그러니 이혼을 해야 됐고 헤롯 자신도 자기 아내가 있었거든요. 나바디아라는 왕국의 왕의 공주였습니다. 그 자기 원래 아내를 소박 맞춰서 본국으로 친정아버지한테 쫓아내고 그리고 재수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원래 아내인 그 나바디아, 아내의 아버지, 장인 되었던 나바디아 나라와 전쟁을 치러서 참으로 창피하게 쫄딱 망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성경의 설교의 본문으로 왜 택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까? 반면 교사로 삼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듣지 않은 사람, 자기의 두려움과 염려가 말씀을 가로막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꾀가, 자기가 걷고 있는 길이, 자기가 앉아있는 그 높은 자리가 더 귀해서 말씀으로 돌이킬 수 없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고, 말씀대로 낮아질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반면 교사로 삼재는 것이에요. 뭐 우리는 헤롯과 같지 않다, 저 악한 사람이 헤롯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인생이 그랬던 것을, 예수 없는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않는 나의 옛사람의 습관과 사고방식과 정욕은 헤롯과 다르지 않은 것을 거울을 보듯이 발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 앞으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예,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크게 당황하여 두려워하였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고 온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하니까, 그 소문이 자기에게 들리니까 헤롯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그 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마음에 찔린 거죠. 예, 죽은 사람이 왜 살아나서 산 사람을 괴롭힙니까? 원한이 가득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햄릿의 아버지가 자기 동생에게 암살을 당했으니까 아들인 그 햄릿 왕자에게 나타나서 복수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그 햄릿이란 연극은 시작되잖아요. 사실은 햄릿 왕자의 양심의 목소리죠. 헤롯의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예, 그렇게 된 사정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스를 취한 일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죄된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이라고 담대히 가르쳤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싫었지요. 뭐 듣겠습니까?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요. 그러니 죄수를 탐낸 그 죄의 목소리를, 악인의 꾀를 들었던 헤롯에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옳은 거죠. 자기 욕심이 더 셌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의 꾀가 그럴듯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그럴듯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헤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요한을 옥에 가두었죠. 예. 근데 마가복음의 똑같은 이 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인데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헤롯의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게 달가운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은 거죠. 그 말을 듣는 것으로 뭔가 면제할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위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달게 들으나 뿌리가 없어 환난이 임하면 곧 말라버리게 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달게 들으나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악인의 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악인의 꾀가 더 그럴듯하게 들렸고, 자기가 이미 걸어가고 있는 죄인의 길에서 돌이킬 힘이 그가 들은 말씀 가운데는 없었어요. 말씀에야 능력이 있지요. 그런데 말씀이 자기 삶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내어드리지 못했어요. 죄인의 길이 더 넓고 즐겁고 확실해 보였습니다.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도 무시하니까 헤롯에게는 다른 여러 가지 잡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려지고 그 인생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것처럼 주인 없이 깨끗이 청소된 집에 귀신이 돌아와 보니 주인이 없고 깨끗이 소재되었는지라 자기 친구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다시 들어가니 그 형편이 처음보다 악하게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못하니 세상의 지혜와 자기 마음의 욕심과 사람들의 수근수근 하는 것과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부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헤롯의 인생과 생각을 이리저리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만들었습니다. 요한을 미워해서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요한을 의로운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인기를 뭐 이런 거죠. 사람들 귀에 사람들 마음에 흡족한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이죠. 의붓딸, 그 헤로디아의 딸이라는 것은 자기 딸이 아니고 헤로디아가 이전 결혼해서 얻은 딸입니다. 의붓딸이죠. 의붓딸. 의붓딸을 술자리에 눈요깃거리로 세웁니다. 이게 뭐 연석에서 그 딸이 춤췄다고 하지만 그냥 가족 모임에서 귀여운 아들, 딸이 춤추고 재롱 부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교만하고 뭐 음탕하고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술잔지를 벌이고 있을 때 의붓딸을 불러서 거기서 눈요깃거리로 그 안주거리로 춤을 추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예쁘다고 다 그러니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탐한 그 죄의 목소리가 여전히 헤롯의 심령을 헤롯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허황한 교만한 목소리를 듣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해주겠노라고. 예, 이것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을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구하면 내가 주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옛날에 한 명 있었어요. 에스더가 왕비였던 그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더가 그 자기를 즐겁게 하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어요. 헤롯이 마치 에스더서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냐. 그런데 사실 헤롯은 그런 권력이 없었어요. 헤롯의 권력이라는 것은 겨우 로마 황제로부터 구걸에 얻은 권력이었고요. 그것도 나라 전체도 아니고 쪼개서 일부분을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눈 밖에 나면 얼마든지 언제라도 뺏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지요. 그 목소리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그런 사람 같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그런데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잖아도 세례 요한이 그전부터 미워서 죽이고 싶었는데 헤롯 왕이 웬일인지 안 죽이니까 기회를 노리다가 잘 됐지요. 그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 근심했다 합니다. 죽이고 싶지 않았잖아요. 무리를 두려워했잖아요. 그래도 그 말 듣는 게 마음속에 달가운 면이 있었잖아요.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의 맹세와 그 술자리에 같이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죽였다 그럽니다. 그러니 자기는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가 그 오만한 자리에서 허황되게 이야기한 자기의 자존심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맹세를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 체면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을 행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옳다고 달게 듣는 말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도 못하고, 예, 두려워 죽이고 싶은데, 미워 죽이고 싶은데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얼마나 참으로 주인 없는,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의 인생이고 생각입니까? 생일날 그랬대요. 생일날. 생일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인생을, 우리의 삶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생일이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바로의 생일날, 애굽의 바로의 생일날, 술 맡은 관원은 복직하고 하여 높아지고 빵 맡은 관원은 목이 베입니다. 오늘 헤롯의 생일날, 그 의부 딸은 술자리에 눈요깃거리로 칭찬을 받고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집니다. 헛되고 허망하고 악한 인생의 생일날, 헛되고 허망한 것이 높아지고 의인이 목베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생일이 귀하고 즐겁고 축복할 만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천하를 주고 맞바꾼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감사의 계절인데요. 감사절인데요. 없어질 것, 허망한 것으로 감사하다가는 그거 못 가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이 전부라면 올해같이 우리 인생에서 다시 맞을까 싶은 이런 해에 감사거리는 없고 원망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그것이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나에게 해준 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가족과 형제로 감사한다면 올해 감사절은 가진 것이 풍부하고 감사 자랑거리가 많았던 어떤 감사절보다 우리의 인생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증명하는 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예, 시편 16편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고 다른 은혜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과 이 삶의 자리를 지극히 즐거워하고 귀히 여기고 감사드리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유혹에 허탕한 약속을 한 그 헤롯이 이제 세례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소문이 들리니까 뭔가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 모든 일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들썩들썩하는 그 일이에요.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하기 때문이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예수님도 보고 싶어 했어요.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헤롯을 만날 때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갈릴리 출신이란 것을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 알고 갈릴리 지방을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한테 보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인데 헤롯한테 보내요. 왜냐하면 헤롯도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렇잖아도 자기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마침내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믿는 영혼들의 구주, 모든 영혼의 심판자 예수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은 여전히 예수님의 기적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위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엔터테인먼트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의 심판자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헤롯에게, 자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한 헤롯에게 구주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할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침묵은 크게 책망하는 그 혼내는 말보다 훨씬 두렵고 무서운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자들에게,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옵니다. 지금은 말씀하실 때입니다. 지금은 아직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내 꾀를 응원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응원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꾀를 버리고 내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 길에서 돌이켜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 자리에서 내려와 시냇가에 심기고 내 품에 안겨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섬기는 사람이 되자. 그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생각과 맞는 말씀이어서, 내 길을 응원해주는 말씀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조주시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들으려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3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 말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뭘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밤에 나를 찾아와 시험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이 그 눈동자 앞에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환히 주님 눈에 들여다 보인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눈동자를 올려다 본다면 그 얼굴에서 그 눈동자에서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긍휼의 눈을 발견할 거라고 자신이 있으세요?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음성을 들을 때 사랑한다는 말 듣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의 심령을 환히 밝혀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지 못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범죄하여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피하여 숨었습니다. 마지막 사람, 둘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원수된 옛 생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다 이루시고 그 자리에서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의의 새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첫 열매 되셨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생명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에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이 생기는 것이고, 책망하는 말씀이라도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고, 그 눈동자 얼굴을 바라볼 때 평강의 얼굴, 더욱 친근한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죽고 사는 그 거듭남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가리고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다 싫어하고 멀어지고 칭찬하는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하여 그 음성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사랑의 음성으로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담긴 그 지혜와 사랑과 능력대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는 길을 걸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능력의 말씀을 입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살피고 성령님의 조명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음성 듣는 곳이 대박의 자리입니다. 내 옛사람을 즐겁게 하는 어떤 소리도 거부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시옵소서. 살리지 못할 말, 살리지 못할 말 귀에 들리지 않게, 심령에 파고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교회들의 강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유튜브 조회수 바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듣고 싶을 만만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현대교회에 놓여진 가장 중요하고 필사적인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말씀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좋은 밭 되기를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심령에 귀에 들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헛된 데를 향하였고 귀가 엉뚱한 데 열려있던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의 길을 비춰줄 빛이 되시고 연약한 심령을 일으킬 능력이 되시고 사망의 권세를 영원토록 패하실 것이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하시리라. 과연 약속대로 이루시는 은혜의 능력의 사랑의 말씀이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